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청바지 입은 꼰대들, 아마 이번 주에 직장 관련 뉴스에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조직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장을 자율화하고 부장님도 청바지 입고 다니고 직급 호칭도 없애고 했는데 실제로 기업 문화는 잘 달라지지 않는 걸로 조사됐죠. 그러니까 청바지만 입었을 뿐 꽉 막힌 사고방식은 똑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상사가 되긴 하겠지만 최소한 꼰대는 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꼰대 방지 5계명 이런 것도 있더군요.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자는 건데, 첫째,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셋째,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넷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다섯 번째, 존경은 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예, 후배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자주 떠올리면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사람들이 모인 조직 또한 완벽할 수는 없겠죠. 기업 문화가 아무리 훌륭해도 불평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평을 잘 수렴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가르게 될 텐데요. 청바지 입은 꼰대들이라고 또 냉소적으로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또 찾는 조직만이 오래오래 존재할 겁니다. 예, 청바지 입을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좀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주택조합,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자주 맡으시는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과거에는 이런 도로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는 공약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철도 사업 공약들도 인기를 얻고 있더군요. 교통이 그만큼 도시의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실제로 교통이 달라지면 도시들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어제 감리위원회가 열렸어요.
예.
밤늦게까지 진행됐다던데,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긴 시간, 12시간 넘게 이제 회의가 진행됐고요.
네.
당초에는 이제 이 회의에서 뭐 금감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논리 싸움을 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제 첫 이 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감리위원들이 각각 양측을 따로따로 만나서 이제 입장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두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하는데 다음 회의 때는 이제 아마 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네,
일단은 이제 어제 회의에서는
따로따로
감리위원이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이제 들어봤다면,
예,
이번에는 이제 3자 대면식으로,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는 과정인 거죠.
삼성 쪽에서는 계속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금감원은 특별하게 다른 반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뭔가 금감원이 현재까지는 오픈하고 있지 않지만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아무래도 금감원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게 주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식 전 그 원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권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네,
또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금감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네,
뭔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거든요.
김기식 전 원장이 잠깐이나마 금감원장을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 같고.
네.
뭔지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꼭 이거와 직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동업자 바이오젠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 회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분을 우리가 당초 약속대로 반반씩 이제 갖겠다는 그런 통보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콜옵션 행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야
네.
이제 가치평가를 과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서신을 받았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 콜옵션 행사 기한은 다음 달 29일인데요. 그 안에 행사를 할 의향이 있으니 그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콜옵션 행사 의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주장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실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다툼은 2015년 그 당시에
그렇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거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만
네.
아무튼 결국은 하지 않았냐
그렇죠.
삼성 쪽 입장을 약간 힘을 싣기는 하겠습니다.
네.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권리가 있는 걸 이제 행사해서 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건 스톡옵션.
네.
그거하고 비슷한.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가 이제 또 벌써 됐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꾸려져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당연히 기싸움 했을 것 같고요.
네.
올해가 7,53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얼마나 더 올리느냐 이게 쟁점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내세웠던 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달성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이 있었고
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네.
이미 오른 바 있고요. 그 만 원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간 15%씩 올려야 이제 그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영자 측에서는 이미 일단 올해도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네.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경영하기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근로자 측에서는 일단 뭐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휴게 시간을 좀 늘려서 실제로 임금을 좀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고
네.
또 산입 범위의 확대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라는 게
네.
회사에서 주는 게 근로자들한테 주는 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연말에 갑자기 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점심값을 주기도 하고
네.
점심을 밥으로 주기도 하고
네.
혹은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것도 결국은 회사에서 돈으로 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까지 다 더해서 최저임금을 넘었으면 그냥 최저임금법
지킨
잘
거다.
지킨 걸로 하자는 네. 게
경영자 측의
경영자 측 주장이고 노동계 쪽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다 빼자는 뜻인 거죠?
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현재는 산입이 돼 있거든요. 최저임금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예.
기본급은 당연한 거고요. 뭐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이렇게 매달 월급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됐던 것들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포함이 되는데 경영자 측에서는 그거보다 이제 더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고요.
예, 네.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이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현재는
네.
이 부분을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꾸려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한 달에 최저임금을 주면 170만 원은 줘야 되는데
네.
매달 160만 원씩 주다가 연말에 가서 한 3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주면 1년 연봉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사 쪽이 조금 억울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다만 점심이나 혹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밥으로 주거나 방으로 주거나.
네.
근데 그거를까지도 돈으로 치자고 하면 실제로는 한 3천 원어치밖에 안 되는 점심을 주면서
네.
이거 한 밥 한 끼에 만 원이야? 라고
예,
하고
그렇죠.
만 원 준 거로 칩셈 이러면
네.
그건 또 근로자한테 불리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고민거리가 있어요. 예.
네.
앞으로 그럼 언제쯤 결정이 되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은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은 것인데요. 이제 다음 달 14일에 또 이어서 이 최저임금위원회 모두 모이는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법정 결정 시한까지 한 5차례 정도 전원회의를 열어서 네.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항상 뭐 매년 이 최저임금 결정은 뭐 시한을 넘기기도 했고 참 어려운 항상 그 예.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 내놓은 2020년에 만원 달성하려면 네. 이번에 한번 올리고 네. 그다음에는 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올해 결정하는 게 2019년도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2020년에 만원 하려면
2020년 임금 이렇게 두 번의 인상을 통해서 이제 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예.
이번에 그럼 거의 9,000원에 반올림하면 근접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현재 7,530원이니까 한 15%씩 두 번 네. 하면 올해는 8,700원 정도가 돼야
야,
이제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올리면 좋죠. 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도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면 뭐 다른 나라도 다 2만 원으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또 제기되는 부작용은 뭐 이 기업들이 뭐 인원 그 직원들의 수를 줄이든지 뭐.
그렇게 나오면 이제 좀 뭐 불편해지는 상황도 되고 결과적으로 예. 과연 그게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안 올리기만 하면 뭘로 그럼 소득을 올리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예.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또 시빗거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 자문사들이, 의결권 자문사들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표 행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정위에서도 뭐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표현하기도 했었고.
이례적으로.
예. 예.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엘리엇이 또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딴지를 걸고 나오기도 했고
네.
줄줄이 이어서 뭐 세계적인 뭐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또 글래스 루이스가 역시 반대표 행사 의견을 제시했고 국내 자문사들 중에서도 뭐 대신 지배구조 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또 기업 지배구조원까지
네.
반대 권고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네.
사실상 지주사 비슷하게 지주사는 아닙니다만 계열사 지분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네.
정몽구 정의선 이 두 일가의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사실상 지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걸 위해서 현대모비스에서 일부 사업 부분을 떼어내고
네.
좀 몸집이 가벼워져야 회장님들이 사기가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걸 떼서 현대글로비스에 붙인 후에 글로비스 지분은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걸 팔아서
네.
모비스 지분을 좀 더 산다.
네.
이런 구조인데
예.
의결권 자문사 ISS나 글래스 루이스는 그거 왜 하냐
네.
그런 거죠. 주주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도움되는 게 뭐냐. 회장님
그렇습니다.
일가에게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죠. 분할의 목적은 뭐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뭐 일부 내용 그러니까 뭐 해외 사업을 분할하는 부분은 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또 분할 합병 비율 자체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 분할 합병이 주주 가치나 회사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쪽이고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손해날 게 없는데 좀 합시다.
네. 그렇죠.
삼성그룹처럼 불공정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네.
쪽인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행사표 행사를 권고한다고 해서 주식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권고일 뿐이고요, 말 그대로.
네. 네,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기업 지배 구조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자문사이고요.
예.
국민연금이 현재 현대 모비스 지분 10% 정도 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현대차 계열이 현재 30%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절반 정도 한 4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이제 손을 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뭐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했다가 논란이 된 그런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자문사 권고를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약간 이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심지어
뭐
공정위에서는 그렇죠. 잘했다는 얘기도 이례적으로 했다가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네.
애매하겠습니다 정말.
어제 또 한국투자공사 KIC에서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예.
엘리엇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뜻이 나왔는데
KIC가?
뭐냐면 예, KIC가 예. 이제 엘리엇에다가 현재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40억 원 정도를 자금을 이제 위탁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KIC라는 데가 한국투자공사가 정부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죠.
그렇습니다.
나라 돈 가지고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이거 현대차 아. 그냥 지배구조 개편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엘리엇이 자꾸 반대하면
네, 엘리엇이
엘리엇한테 돈 우리 안 맡긴다.
그렇죠.
알겠어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참 재미있게 되는 상황인데 대개 이렇게 되면
네.
우리는 그럼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할랍니다. 기권하랍니다.
예.
그럼 마치 이게 중립적인 것처럼 되는데
네.
이게 통과되려면 주총에 참석한 주식의 3분의 2가
네.
찬성을 해야지
해야
통과되는
되고요.
거라서 예. 국민연금이 우리는 기권입니다라고 아예 참석을 안 해버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렇죠.
참석 인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소수만 모인 상태에서 3분의 1을 우리가 하면 되니.
네.
그럼 차라리 그냥 중립인 척 하시고 참석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근데 참석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럼 현대차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고.
네. 그리고 총 주식으로 치면은
네.
3분의 1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니까.
예.
현대차랑 국민연금만 찬성하더라도
그거는 뭐 되죠.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차 계열만 모아도 뭐 3분의 1 거의 된다 하니까요.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건 되는데
네.
참석한 주식의 3분의 1을 모으냐 못 모으냐가 문제일 텐데.
예.
재미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준용 씨가 보내준 질문인데요. 작년 7월에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연말에 퇴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과 뉴스를 듣다 보니까 작년 6월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입사 첫 해에도 매달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러면 작년 6월 이후에 입사했다가 퇴사한 본인도 한 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겼을 거고 그거 돈으로 못 받아왔으면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에 휴가 못 간 걸 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는요. 이건 작년 뭐 몇 월 이후에 입사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입사 첫 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휴가가 있다. 이런 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회사 다니셨으면 7, 8, 9, 10, 4개월이니까 4번의 휴가가 있어야 되고 안 썼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원래 예전부터 있던 법이니까 작년 6월에 입사하셨건 재작년 몇 월에 입사했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럼 작년 5월 말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연차 휴가가 달라진다는 건 그건 뭐냐. 이건 입사 첫 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휴가가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인데요. 다만 예전에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서 2년째가 되면 지난 1년 동안 회사 다니느라고 수고했다고 15일을 주는 연차 휴가에서 입사 첫 해에 준 연차 휴가를 차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첫 해에 매월 휴가를 꼬박꼬박 갔으면 11개의 휴가를 썼을 테니까 입사 두 번째 해에는 15개의 연차 휴가 중에 11개를 빼고 4개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매달 하루씩 휴가 쓰는 건 그건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고 다만 달라진 건 그렇게 첫 해에 매달 휴가를 하루씩 썼다고 이듬해 휴가에서 빼는 그건 좀 야박하다고 해서 그 이런 야박한 일은 안 하는 걸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은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회사를 다니다가 1년 안 돼서 퇴사하셨으면 그때 다닌 개월수만큼 못 간 휴가는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아파트를 장만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도 말썽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고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라는 플래카드도 여기저기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분쟁 때문에 소송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요. 이 소송 자주 담당하셨던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 같이 짓고 그거 나눠 갖자.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자급자족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겁니까?
네. 공동으로 지어 올리는 개념이죠.
예. 그런데 전 변호사님이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소송이, 관련 소송이 많다는 뜻인가 봅니다.
예. 저희 센트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인데.
네.
그 일에 이제 파생된 일로서 제가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 일이 이제 갑자기 많이 생겨서 이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책을 내게 되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이것이 예.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일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살고 있는 아파트 부수어서 다시 지으면 재건축, 조금 더 범위가 커져서 마을 전체를 밀고 아파트 지으면 대개는 재개발, 뭐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네. 결국은 그 주민들이 그들이 살 아파트를 그들이 알아서 짓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아파트 짓는 거야 시공사한테 부탁합니다만 지역주택조합하고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아,
뭐가
큰
달라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니까 우리 이제 헌집은 헐고 새 집을 지어서 들어가자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 떠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떠나시고 이런 구조이지만
예.
지역주택조합은 이 곳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곳에 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외부에서 돈을 갖고 돈을 투입해서 십시일반 다 돈을 모으셔서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 따로 규율되는 법이 있지만 이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주택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땅이 다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아파트 짓는 거고
네.
지역주택조합은 땅이 없는 분들이 땅부터 사야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뭐 사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더 다른 말들이 있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하다가 뭐 문제 생겨서 소송해서 아파트 못 지었다거나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리는 걸로 봐서
예.
주로 땅 살 때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땅만
예,
다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 재개발하고 비슷한 절차일 테니까 주로
예.
땅 살 때 문제가 생겨요?
지금 땅값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계속 거품이 낀 상태로 오른 상태에서
예.
그 지주들이 요구하는 그 땅값은 사실은 이 지주택을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다 지어질 줄 알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배정받아서 계획이 다 짜여 돼 있지만 아파트가 올라갈 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땅에 또 뭐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지구 단위 계획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만 하다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땅도 다 안 산 상태에서 그
네.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동네에 땅을 사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테니 일단 분양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팔아요?
네,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땅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그 돈 받아서 추진하다가 땅이 안 사지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계속 붓다가
아.
이제 네,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결국에는 청산이 되겠죠.
그렇겠어요. 땅 주인도 여기 아파트 지을 걸 알면 가능하면 높은 값 받을 거고 계속 안 판다고 하겠죠. 안 팔면
예.
안타까운 게 지역 주택 조합일 테니까.
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지역 주택 조합이라도 땅을
네.
다 사고 나야
네.
아, 땅, 뭐, 잔금이 남았던 어쨌든 그거야 관계없이 땅을 다 사기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네. 시작해라. 이런 법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까?
네, 지금 주택법으로는 뭐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네.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주택법 적용이 되는데 조합 설립이 되려면 토지 사용 동의서만 우선은 80%를 얻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땅을 다 완전히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는 지주분들이 좋아 여기 아파트 개발 사업해도 좋아 라는 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은 80%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시작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95%의 매입이 되어야지만 아 이제 이 사업은 정말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얼마에 네. 살 건지 서로 협상도 안 한 상태에서
네.
그냥 우리가 땅 좀 사고 하려고 하는데 동의만 막연하게 해주는 그것도 네. 100%는 아니고 80%만 받아도 그럼 그때부터는 분양을 시작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80% 토지 사용 동의율을 받아서 이제 사실 그조차도 형성이 어느 정도 된 건데
예.
지금 이 모든 지역 주택 조합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는 그 전에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법은 규율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피해자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
지자체에서 뭐 주의보 발령하고 플랜카드 걸고 할 게 아니라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법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처음에 이렇게 불안하기는
맞습니다.
시작 못하게.
네, 이런 사전적인 가계약 상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땅을 다 사고 나서 네. 시작해라라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누가 뭐 손들고 내가 리스크 떠안고 내가 사업해서 돈 벌면 내가 갖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너도나도 십시일반 돈 모아서 조금 아파트 저렴하게 사자는 거니까 그럼 네. 그 땅을 누구 돈으로 살 거냐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예.
그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하면
예.
그 100명이 돈을 다 모아서 마치 동업 형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책임 부담 하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고 뭐 땅 매입을 누가 먼저 해서 시작하고 이런 구조는 사실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변형된 구조로 뭐 예를 들면 시행 개발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나
예.
조합과 전혀 관련 없는 시행사나 업무 대행사 사람 분들이 이제 지주 작업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먼저 판을 깔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주체들이 이제 끌려가는 구조로 가다 보고 뭐 심지어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뭔가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돈을 모아서 초기라도
네.
불확실하지만 돈을 모아서 일단 땅부터 사야 되니까 땅을 사러 다니다가 땅이
네.
안 사지거나 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돈 다시 나눠 가지면 그거는 나눠 가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땅은 사버렸으니 환불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운영비도 많이 썼을 테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이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이제 다른 서울 외곽 쪽으로는 땅 매입은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땅이 95% 매입이 된다 해도 나중에 이제 시공사가 이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지어 올리면서 추가 분담금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것도 거대한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라면 짓다 보니까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든다 그 말이에요?
네. 공사비도 예상보다 더 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땅을 매입하려고 뭐 대출이나 론을 일으켰을 때 그런 고액의 이자들도 결국엔 다 나중에 추가 분담금 구조로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예상하면 평당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이
네.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매입할 때 조합원들 십시일반 이외에도 결국엔 은행권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담보로 그리고 개인 조합원 개인의 신용으로 해서 돈을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가 상당히 고액이라
네.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뭐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누군가가 지어 있는 걸 지을 걸 분양하지 말고 그러면 마진이 네. 그쪽에서 가져가게 될 테니
네.
그런 마진을 줄여서 우리끼리 하자는 건데 어째 더 비용이 더 들거나 잘 안 해본 사업이니까 그런가 보군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끼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 계획을 좀 현실화된 다음에 그 조합원들, 조합 가입 계약자들을 모집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파트 분양, 청약 뭐 이런 개념으로만 이것을 처음에 덜컥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신중하게 아, 이 사업이 그 사업이군요. 라고 아신다면 아 내가
예.
자금력이 어느 정도니까 그래 이런 리스크를 다 계산해서 시간 어느 정도 계산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합원들과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호 간의 그런 뭔가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시작부터가 서로 오해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는 불만이 쌓이다 보고 결국엔 제가 또 산이 네. 가서 산으로 가서 그렇게 다 진행이 안 되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만 아직은 안 바뀐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네. 뭘 조심해야 되는가 보면 땅이 그래도 다 확보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매입률, 동의율 말고 토지 매입률이 네. 어느 정도인지를 그 토지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물론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예.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는 가린다 하더라도 매입률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나쁜 마음 먹고 시작한 사업이면 네.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압니까?
맞아요. 알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수차 그런 것들을 확인했지만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네.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는 지역조합 아파트도 있어요? 아니면 지역조합 예. 아파트는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잘 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진행되면 되는 거다.
잘 진행만 된다면 이보다 예. 더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랄까 이제 거품이나 이제 거기에 투입된 인원들에게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돈들 거품 그야말로 거품인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일단은 시작만 된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네. 저렴하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구조만 잘 잡게 된다면 좋은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김치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김장 같이 하자는 건데 중간에 네. 배추 사라고 한 분이 소식이 끊기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온 배추가 네.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더 든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중간에 현명하신 조합원들은 다 갈아엎고 다시 조합장 선정하고 다시 임원 구성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비용 또 들 테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는 네. 수밖에 없겠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예, 그렇습니다. 네.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